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2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협력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북한 측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친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 지도자들과 관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을 계속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인용해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에게 보내온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미북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북한과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최근 의사소통을 자주 하지 못해 자기 생각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무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3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 현황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만 7,287명, 사망자는 1만 3,04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진원지인 중국이 8만 1,346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가 5만 3,578명, 미국이 2만 6,850명, 스페인이 2만 5,496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각주에서는 수위가 낮은 이동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10억여 명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커네티컷,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날보다 5,400여 명 증가한 23,649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자체 집계 결과 누적 확진자 수가 26,774명으로 사망자가 3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뉴욕주는 감염자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4만 5천 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4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 수준의 자택 격리와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보좌진의 양성 판정으로 감염 유례가 제기됐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함에 따라 자국민의 미국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미국 전역의 감염증 위험 정보를 레벨 2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감염증 위험 정보는 모두 4단계로 레벨 2는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방문은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3는 방문 중지 권고 단계고 레벨 4는 방문 중지 단계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등의 레벨 3를 대부분의 유럽 전역은 레벨 2를 발령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당국자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58세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뇨병을 포함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콜롬비아는 오는 24일부터 19일 동안 전 국민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도 차단됩니다. VOA 세계 뉴스 마칩니다.
드디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인수해 자산을 팔아 돈을 챙기는 자본가 고든 개코. 그는 자신이 인수한 제지회사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좋은 겁니다. 탐욕은 인류를 윤택하게 하고 삶, 재물, 사랑, 지식에 대한 탐욕은 고장난 미국 기업들을 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7년에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미국 금융 증권거래 중심지를 말하는 거죠. 마이클 더글러스와 실제 부자지간인 찰리 쉰과 마틴 쉰이 출연했는데요. 월가의 주식 중개인과 금융사 직원, 그리고 금융을 주무르는 검은 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올리버 스톤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사에서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버드 폭스는 거물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고객의 계좌나 관리하고 있는 신세지만 언젠가 고든 개코 같은 전설적인 거래인이 돼 권력과 부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데요. 정상적인 주식 매매만으로는 큰 재산을 만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개코는 비상한 수단으로 남의 회사 주식을 매입해 그 수익률을 높여 싸게 인수한 주식을 고가로 팔아서 하루아침에 고액의 부를 이룩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블루스타 항공사의 직원인 버드의 아버지는 건실한 삶을 꾸리는 데 관심이 없는 버드를 걱정하죠. 버드는 아버지의 충고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버드는 수많은 시도 끝에 개코를 만나게 되고 불법적인 내부 거래에 해당되는데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블루스타 항공사의 정보를 고든에게 넘겨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개코를 고객으로 관리하게 된 버드는 그를 위해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정보를 모아 전달하고 개코는 버드에게 두둑한 보상과 함께 자신의 애인 데리안을 버드에게 보냈는데 거물인 개코를 관리하는 덕에 버드는 자신의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100만 달러짜리 맨션을 사서 호화롭게 치장하는 등 성공의 도취에 살아갑니다. 승승장구하던 버드는 아버지가 일하는 블루스타 항공사의 재정 상황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 개코에게 이 회사를 인수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효율적인 경영으로 블루스타를 되살리려는 뜻을 갖고 있던 버드는 개코가 단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이 회사를 분할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는 개코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영국 금융자본가인 말드먼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할 테니 블루스타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데요. 한편 개코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던 금융당국은 버드를 미끼로 삼기 위해 체포하고 버드는 개코와의 대화를 녹음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버즈 스캔, 버드의 사기였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들려드렸고요. 영화 월스트리트는 총성 없는 전쟁터,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가에서 벌어지는 야망, 사랑, 무자비하고 냉혹한 돈싸움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아버지가 증권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방면에 생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이야기는 8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정크본드 내부 거래 스캔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개봉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미국 대중문화에서 수없이 차용되면서 재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올리버 스톤 감독과 각본을 쓴 스탠리 와이저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여러 월스트리트 관계자들을 인터뷰했고 실제 주식시장, 증권사 내부 등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만난 사람 중에는 내부자 거래로 당국에 적발된 인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였던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는 마이클 밀켄과 이반 부스키 외에도 역시 내부자 거래로 적발됐던 데니스 리바인이나 기업 매수 합병의 거인 칼 아이칸 등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버드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으면 월스트리트는 가치관이 확연히 다른 두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버드가 진짜 아버지인 칼을 떠나서 가짜 아버지인 고든에 동조하는 게 영화의 전반부라면 버드가 회의와 깨달음 속에서 진짜 아버지인 칼에게 돌아가는 게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스튜어트 코플랜드의 Are You With Me? 나와 함께 하겠나? 개코가 버드에게 했던 말이죠.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는 마틴 쉰, 찰리 쉰 부자가 나란히 아버지와 아들 역으로 출연한 영화로 올리버 스톤 감독은 극중 전화 장면의 주식 거래자 중 한 명으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아버지 루이스 스톤은 대공황 시절 증권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월스트리트를 엄격한 직업 윤리를 고수했던 아버지에게 헌정하며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영화를 루이스 스톤에게 바칩니다라는 자막을 넣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제작사이자 배급사였던 20세기 폭스사는 처음부터 고든 개코 역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 영화의 워렌 비티를 원했지만 그가 거절해서 무산됐고요. 스톤은 리처드 기어를 원했지만 그도 출연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올리버 스톤 감독은 스튜디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더글러스를 고든 역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봉 당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뻔뻔하게 대변하고 넘치는 부로 화려한 삶을 살아가며 월스트리트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고든 개코는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캐릭터였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담배를 문 채 전화기를 붙들고 욕설을 퍼붓거나 컴퓨터 단말을 바라보며 거래 상황을 쳐다보는 일 중독자였는데요. 이런 개코의 모습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뉴욕 증시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하루에 3, 4시간만 자고 새벽 4시에 출근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마이클 밀켄이나 거의 밤새도록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이반 부스키의 사례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미국 영화평론가 로저 이버트 씨는 고든 개코보다 차갑고 비정한 캐릭터는 없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트레이딩 비긴스, 시작되는 주식 거래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훗날 수도 없이 인용됐던 대사죠. 개코가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그가 눈독을 들여온 텔다 제지의 주주 총회장에서 한 대사인데요. 탐욕은 좋은 것이다. 이 말은 1986년 UC 버클리 경영대학원 졸업식에서 월스트리트 주식 중개인 이반 부스키가 했던 연설문에서 차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가 당시에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탐욕은 나쁜 게 아니다. 탐욕은 건전한 것이고 여러분도 탐욕스러워질 수 있으며 탐욕스러운 자신에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 대사는 고든의 가치관을 단박에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이 대사는 미국 영화연구소가 뽑은 영화사상 최고의 대사 57위 가운데 올랐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고든 개코라는 캐릭터와 이 대사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월스트리트로 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파이낸셜타임즈에 영화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를 어떻게 바꿔놓았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당대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월스트리트에 대한 동경을 심어줬고 그들로 하여금 월스트리트에 입성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삽입된 곡이죠. 토킹 헤즈의 This Must Be The Place. 이곳이 분명해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엔 영화의 제목이자 주제가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월가라고도 불리고 있는 월스트리트는 뉴욕시 맨해튼 남부에 위치한 거리입니다. 금융기관이 집중되고 여러 고층 빌딩이 들어선 이곳은 식민지 시대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맨해튼 남부는 과거에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래서 과거의 지명은 뉴욕이 아니라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네덜란드 정착인들은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과 영국인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정착촌 북쪽 경계에 월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664년 영국인들이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해 지역의 이름을 뉴욕으로 바꾸고 1699년 이곳에 서 있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죠. 월가는 브로드웨이 내리막길로부터 금융행정구 역사 중심지를 통과해 사우스까지 이어지는데요. 월가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소재지고요. 월스트리트라는 명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을 지리적으로 일컫는 이름이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금융세력을 말할 때 월스트리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의 건축 양식은 일반적으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도금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시각예술 디자인 양식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출현한 아르데코의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페더럴 홀, 월스트리트 14번가, 트럼프 빌딩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40번가, 그리고 브로드 스트리트 코너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같은 대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The Tall Weeds, 자라난 잡초,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월스트리트는 1,500만 달러로 제작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제작비 3배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증권가의 냉혹한 검은 손을 열연한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1988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과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2003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는 고등개코를 영화사상 최악의 악당 24위로 꼽았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브레이크업. 데리안과 헤어진 버드 들려드립니다. 버드가 개코에게 복수하겠다고 하자 데리안은 그렇게 되면 지금의 자신도 없어질 거라며 버드의 곁을 떠나죠.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월스트리트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월스트리트를 흥미롭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작품이다. 마이클 더글러스 생애 최고의 명연이었다. 탐욕은 좋은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한 최고의 영화다. 돈과 도덕을 생각해볼 만한 명작이다. 금융 관련 영화 중 지금까지도 전설로 남아있는 작품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 평론가는 월스트리트는 돈의 색깔, 뉴욕 중심지, 불완전한 기초로 번쩍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연출로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에게 바치는 영화 월스트리트는 평소처럼 과장된 강렬함을 보여준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속에서 개코가 버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Blue Horseshoe Loves Anarcho-Steel. 주식거래 암호화도 같은 말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아나코스틸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월스트리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을 한국 노동자로 살아온 버드의 아버지 칼 폭스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는 일한 만큼 벌고 번 것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윤리관을 가진 인물인데요. 영화 후반부 개코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향하는 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쫓지 말고 무언가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의 것을 사고 파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뭔가를 창조해라. 고든 개코는 버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난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네. 난 소유할 뿐이네. 돈은 잃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 도는 거야. 마술처럼 여기 있나 싶으면 저기에 있지. 영화 월스트리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개코의 심부름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했던 버드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증권거래 조작 음모와 내부자 정보 위반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개코와 버드는 만나는데요. 개코는 그동안 키워준 것도 모르냐며 버드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개코는 버드에게 자신과 닮았다고 이야기하죠.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 삽입된 곡이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 달에 날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듣고 오시죠.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And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You.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금융가의 이면을 잘 보여준 영화 월스트리트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월스트리트 중에서 이 영화를 맺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판단, 과감한 실행,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세계적인 인형 제국을 건설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릴 인형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멋지죠.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익숙한 인형인데요. 날씬한 몸매, 예쁜 옷을 입은 금발의 여인상입니다. 키는 약 한 30cm쯤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바로 바비 인형입니다.
네.
바비 인형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히 여자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형입니다. 제 딸이 이제 4살이 됐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바비 인형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네.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손에서 떼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한번 또 수치로 알아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미국 인형 시장에서는 바비 인형이 판매 규모에서 단연 1위고요. 연간 판매되는 인형의 수는 어림잡아 6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1년 365일 내내 1분에 평균 100개 이상의 인형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바비 인형은 미국 외에도 약 150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바비가 퍼져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비 인형은 한 개 10달러가 약간 넘는 것에서부터 100달러까지 하는 인형도 있으니까요. 매상고를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바비 인형을 판매하는 마텔사의 총 매상고는 2018년 기준으로 10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론 마텔사는 바비를 주제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인형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처럼 인기 있는 바비 인형을 구하내는 사람은 루스 모스코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16년 콜로라도주 최대 도시 덴버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주한 유태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루스는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였던 엘리엇 핸들러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는 루스 핸들러로 불리게 되죠.
이들은 결혼 후 로스앤젤레스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엇은 신종 플라스틱 투명 합성 수지, 루사이트와 플렉시 글라스를 이용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엘리엇은 사업 동반자인 해롤드 메슨과 마텔이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엘리엇과 메슨의 이름을 혼합한 명칭이었죠. 그림 액자를 만드는 아주 조그마한 사업체였습니다.
루스와 엘리엇 핸들러 부부는 바바라와 켄 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딸 바바라는 인형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루스는 딸이 친구들과 인형놀이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종이를 오려서 만든 평면적인 것이라 쉽게 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인형이 붙인 옷도 금방 떨어져 나가곤 했습니다. 루스가 입체적인 인형을 만들자고 생각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I had observed my daughter Barbara playing with her friends on the floor by the hour. They would play with adult paper dolls.
루스는 또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 때 자기 또래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어른 흉내를 내며 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인형이 아니라 숙녀 인형을 만들고 옷도 종이가 아니라 천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남편 매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육감적인 성인 여성 인형을 사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56년 이들은 딸 바바라와 켄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한 가게에서 어른 인형을 보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릴리라는 제품인데 루스가 생각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루스 부부는 릴리 인형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딸 바바라한테 주고 두 개는 회사 마텔용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의 이름은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서 바비라고 불렀습니다.
핸들러 부부는 1959년 3월 9일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 장난감 박람회에 첫 바비 인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텔사는 3월 9일을 바비 인형의 생일날로 치고 있죠.
처음 나온 바비는 얼룩말 무늬가 있는 수영복에 금발에 말총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비는 옷을 따로 사서 입힐 수도 있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독일의 릴리 회사가 마테를 상대로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다행히 재판은 합의로 끝나고요. 마텔은 독일 회사의 저작권을 정식으로 매입을 했죠.
바비 인형은 세상에 나온 초기 판매고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스는 하나의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월트 디즈니 영화사가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미키마우스 클럽을 방영하게 되는데요. 루스 핸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미키마우스 클럽의 단일 광고주가 되기로 한 것이죠.
루스 핸들러는 장난감을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광고하는 마케팅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통한 홍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보통 미국 여자아이들이 7개 내지 8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을 정도로 루스 핸들러의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큰 인기와 함께 여성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일었습니다. 이 노란 머리,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인형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다른 많은 여성에 대한 비하 또는 좌절감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루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바비의 남자친구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 켄 인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스 핸들러 부부의 마텔사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장차 원하는 여러 가지 직업과 다양한 의상 그리고 인종을 나타내는 새로운 바비를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에는 간호사, 우주인, 1990년대에는 소아과 의사, 여자 소방대원, 여자 조종사도 나왔습니다.
2000년대에는 영화감독, 과학자, 게임 개발 전문가, 여성 대통령, 태권도 바비도 나왔습니다.
루스 핸들러는 마텔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바비 인형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수천 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한 경매장 소리인데요. 여기서는 루스 핸들러가 사인을 한, 서명을 한 인형 하나가 17,000달러에 낙찰됐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6년에 커버 스토리로 바비 인형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바비 인형이 곡선미, 큰 키, 이 작은 체구 등 세 가지 인형을 선보였다며 바비야말로 미국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선을 보인 지 60여 년, 바비는 180가지가 넘는 직종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인형이 됐습니다. 또한 여성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Barbie Fashionistas, you can be anything.
바비 인형 사업은 1980년대 후반 언론 프랜차이즈, 텔레비전 특집 쇼, 유튜브, 영화 여러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Come to the window. Slowly.
Where are we?
Cloud Kingdom.
또 바비 인형은 액세서리, 복장, 바비의 친구 등 연관되는 각종 상품 판매를 선도하는 기능을 하면서 세계 장난감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업은 성장했지만 루스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1970년대 초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절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 1973년 마텔의 회장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루스턴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편안한 인조 가슴을 개발해냈습니다.
핸들러는 신제품에 거의 내 몸과 같다는 의미의 Near Me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조 가슴과 수술 후 입을 수 있는 수영복 등을 제조해 국제적으로 판매했습니다.
루스 핸들러는 2002년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뉴스데이지의 칼럼니스트로 영원한 바비라는 책을 쓴 MG 로드는 루스가 만들어낸 바비는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비 pointed the way out of the kitchen.
여성도 당당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정신을 인형을 통해 고취시킨 루스는 미국의 사회적 가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여성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바비 인형으로 세계 인형 시장을 석권한 루스 핸들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북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듯이 미국에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되는 사회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라서 당황스럽거나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하다 보면 또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익숙해집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의 생활 예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켜야 할 기침, 재채기 에티켓.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 감기에 멈출 수 없는 기침이 쏟아지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Bless you.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사람은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Thank you. 고맙습니다. 재채기, 기침 한 번에 뭐 이리 거창한 이야기가 오가는가 싶겠지만 이것은 미국에 살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 문화입니다. 그 상대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꼭 오가는 상황이고요.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서로 섭섭해하거나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에 축복과 감사가 오가는 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는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인구의 3분의 1을 흑사병으로 잃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 같은 감기 증상으로 시작돼 이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전염되고 또 목숨을 잃었던 흑사병.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재채기와 기침을 동반한 아픈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라고 축원을 했고 사람들도 그 바람을 따랐다는 겁니다. 물론 현대 미국에서는 그때만큼의 절실한 축복이나 바람을 담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또 예의상으로 웃음을 담은 축복을 건네고요. 그 귀한 인사를 받은 만큼 고맙다라고 응대를 하는 관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bless me 라고 말하거나 왜 말해주지 않냐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만약 지나치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불쾌감을 담은 bless you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꼭 옷 안쪽이나 팔꿈치 안쪽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가리지 않고 기침, 재채기를 하면 입 안의 분비물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튀기 때문이고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 그 손으로 만지고 집게 되는 모든 것에 나쁜 병균이 옮아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세균, 바이러스에 모두 민감한 때 손 씻기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공위생수칙인데요.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는 생활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지켜야 할 개인 공간, personal space 존중하기.
미국에서는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개인 공간, personal space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대화할 때 불편해하거나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화에서는 거리를 두면 상대와 친하지 않거나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동의 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위협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한 것인데 민망하거나 미안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적당한 개인 공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4피트, 그러니까 120cm 정도라고 하고요. 그 친숙한 정도나 대도시의 복잡한 거리에서라면 그 공간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줄을 설 때도 다른 사람과의 공간 두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길거리에 선 자동차 식당 앞에서도 줄 서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거나 밀게 되는 정도의 거리는 상당한 실례가 됩니다. 어쩔 때는 이게 줄을 선 것인지 안 선 것인지 약간 헷갈리는 상황도 생깁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줄을 반듯하게 나란히 서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생각도 하시죠? 미국에서는 앞뒤 사람과 바짝바짝 붙어서는 것을 질서지킴에 받는 불쾌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침범한 무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승강기, 엘리베이터 탔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과 몸이 부딪히지 않는 정도입니다. 자동계단,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설 때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야 한다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는 알림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미국에서 지켜야 할 공공예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지켜야 할 공중 화장실 에티켓.
대중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볼 일도 보고 손도 씻고 하는 화장실이죠.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도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사람들은 보통 출입문 근처에서부터 순서를 기다립니다. 화장실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출입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비는 칸이 생기면 한 사람씩 차례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이 화장실 칸마다 줄을 서는 모습이나 세면기 앞에 가로막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미국에서 화장실을 처음으로 가야 한다면 들어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문이 바닥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벽과 문 사이의 틈도 꽤 있어서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데요. 화장실은 그 어느 것보다 개인적인 공간이고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공중 화장실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공중 화장실의 구조는 사적인 기능에 앞서서 안전과 청결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면 금방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갇혔답니다. 잠금장치도 녹이 슬고 고장이 났고요. 친구들은 여기다 장난으로 화장실 앞을 막아버리기까지 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공중화장실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고안하게 됐답니다. 화장실 문을 바닥에서 18인치, 45cm 정도를 띄어 설치해서 아이들도 장애인들도 문 아래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게 했답니다. 문 아래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일 테니 문을 두드려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도 방해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의 청결은 그 어느 것보다 기본이죠. 만약 어딘가에서 물이 넘치고 오염돼 있다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고도 찾아내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공간이 떠 있으니 습기에도 녹이 슬지 않고 빨리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유들이 미국 공공화장실 구조가 여러분의 공중화장실과 다른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